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지난 3일 열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조지아주에 대한 추가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에 추가 재검표 신청서를 냈다면서 모든 유효표에 대한 재검표가 정직하게 이루어지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일 재검표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의원 16명이 걸려있는 조지아주는 수작업 재검표 결과 바이든 후보가 12,670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선거 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 연방지법 매튜 브랜 판사는 21일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브랜 판사는 이날 37쪽의 판결문에서 실효성이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선거위원회는 오늘 23일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팀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1일 기준 1,201만 9,960명, 사망자 수는 25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로 111만 7,583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가 109만 8,061명, 플로리다가 92만 3,418명 등 순입니다. 그 뒤를 64만여 명의 일리노이주가 또 58만여 명의 뉴욕주가 이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1,000만 명을 돌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텍사스주는 국경도시 엘파소시의 시신보관소 등의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매장을 돕기 위해 주방위군 팀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엘파소 시장은 주방위군 파견 시설을 발표하고 텍사스주 방위군이 사망자 처리 등을 위해 인적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주방위군 측의 즉각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 20개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코로나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국가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G20 성명 초안을 보면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백신의 역할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신종 코로나 대응으로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국 FDA 트럼프 복용이 투약했던 리젠으론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은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리젠으론이 연방정부 할당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30만 명에게 치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월터리드 국립군병원 입원 치료기간 이 약물을 취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캔자스주내 10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4개 카운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마스크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미국의 새 정권 출범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백신의 높은 임상 효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면서 코로나 사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내년 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 만에 3차 핵실험을 자행해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를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의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저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자, 실제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전후로 도발한 전력이 적지 않죠.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깝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부터 보더라도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가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 4월 달에, 그러니까 출범하고 불과 두 달 남짓 지나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 다음 달, 5월 달에는 2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에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긴 했지만 2012년에는 그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던 2.29 합의를 깨면서 북한이 이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 계속해서 8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리고 앞서서 소리를 들으셨지만 북한은 2기가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한 바로 그달에도 3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장거리 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 4차, 5차 핵실험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관한 것이 2011년 말 아닙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막바지였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사실 2기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으로 그야말로 무력 완성을 목표로 질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당시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었는데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2월 12일이니까 취임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때 북극성 2형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예. 이거를 발사했고 이어서 그해 말 6차 핵실험을 실시하기까지 그야말로 매달 거의 매달 미사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잘 아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그 fire and fury, 그죠?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유엔 연설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연설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권 출범 초기에 도발한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물론 이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전례들이 있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현철 기자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이 그 미국 대선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11월 달 미국 대선 또 새 행정부 출범하는 1월 달 이 무렵에 이렇게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미국 행정부 또 의회 뭐 이런 데가 모두 대외 문제보다는 대내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대선 기간 중에는 무엇보다도 국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게 이제 최대 관건이 될 테고요. 그러자면 결국 그 유권자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갖는 경제 문제나 뭐 또 보건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그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대선이 끝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연임이 돼서 2기 행정부를 구성을 하든 또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구상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시기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도발을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도발은커녕 미국 대선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내년 초 출범이 유력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 사실 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 예. 이전의 행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또 많이 있지만 그와 달리 북한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사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역시 내년에도 내부 문제에 집중을 할 것이고 또 물론 그런 맥락에서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임기 초반에는 새 행정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이 어떻게 말하자면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또 협상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영내 안보 태세를 둘러싼 미한 동맹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외쳤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먼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다 이러면서 동맹에 더 많은 분담금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또 한국 일본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를 했고요. 독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 단행했고 또 한국의 경우 지금 시한을 넘겨서 1년 가까이 지금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장기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차기 행정부에서 수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선 전에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서 한국의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접근법을 협박 또 갈취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전 대통령도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과도한 요구는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 관련해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권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해도 역시 이 문제는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능력에 대한 검증 문제가 미뤄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에 한국 기자들과의 그 간담회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러면서 2년 내에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미국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서는 모양이세고요. 또 북한의 도발을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동력이 생기는지 여부가 상당히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부터 전략적 인내를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는 북한 측과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단호하게 그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말하자면 대화 가능성도 북한 최고 지도자죠. 그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고요.
예.
이 직접적인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난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끝으로 또 ICBM 발사까지요. 그때까지는 오로지 그 상당히 그 핵심이 핵무력을 완성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그런 입장과는 좀 그 관계없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 또 핵실험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서 북한이 미국과 또 미국이 또 북한에 어떤 대화에 어떤 뭔가 메시지를 서로 간에 발신을 해서 대화가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재개되기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내년 초면은 임기가 사실상 1년 남은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 없이 임기가 마무리되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미국 간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맞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북한 측에 여러 형태로 일단 도발에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거고요. 또 내년 7월 무렵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25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지금은 그 내부의 문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게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서 그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군 열사등원을 참배한 지 25일 만에 이제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선 건데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대미 또 대남 메시지는 별도로 내놓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선 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보면 이번 정치국 확대위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을 보면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면서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 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 나갈 때에 대해 강조했다. 이렇게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 뭐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고 여기에 그 집중하기 시작한 지가 지난 1월 말부터 지금 11월 말 지금까지 쭉 이런 그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여기에 그 집중하면서 그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 확대 회의에서는 그 뭐 교육기관의 문제 또 사회주의 전반의 반사회주의 행위를 뿌리뽑기한 방안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은 그 당분간 내년 그 1월에 8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0? I hear no objection. It is decided.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6년 연속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16년 연속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울러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 공동의 대처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고요. 이 밖에 국제사회는 이 유엔의 16년간에 계속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런 그 북한 인권 논의가 매년 연말에 이루어져 왔고요. 또 인권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의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법정 등에 회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도 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말하자면 국제사회가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오랫동안 이루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이 됐는데 이제 올해 결의안이 다른 때와 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좀 이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올해는 역시 그 신종 코로나 그 여파가 상당히 컸고 또 이 여파가 그러니까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어떤 악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네. 내용들이 올해 결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는 점, 또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점,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북한이 그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국제 인권법 또 안보리 관련 결의 이런 그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취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이제 같은 경우 그 코로나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하고 또 내부의 이동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동의 자유 같은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번 그 결의안에 지적이 됐습니다. 또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또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점들 촉구했는데요. 이 내용이 들어간 것도 바로 그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면서 지금 북한에 들어갔던 국제인도주의단체 요원들이 많이 지금 북한 밖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북한 예.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현지에 상주하는 그 직원들 역시 그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을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들은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 국제인권법 또 인도주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게 눈에 띄고요. 또 북한 인권 상황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에서 그 장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역시 그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이거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강조했고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이런 것들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계속되는 지적인데요.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진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권고 올해도 역시 포함이 됐고 따라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또 인권 유린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안보리가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는데요. 이 논의를 네. 재개해야 된다. 이런 점도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 여러 나라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현철 기자가 그 결의안의 내용들을 소개한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역시 공동 제안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의 사안들이 다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택 과정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방 국가들은 더 이상 국제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인권 문제는 내정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올해도 이 정치화와 선택적 이중잣대 그리고 인권을 이용한 다른 나라들의 압박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번 결의안에도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 북한의 반발 내용도 좀 이 기자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해마다 북한은 이제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을 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 발언을 보면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모략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의한 그런 국가인데요. 유럽연합이 인권 문제를 부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 이런 그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총회 제3연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반복되는데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네.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또 노동교화소 이런 문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북한 정권이 연루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그 민감하게 인권에 반응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북한 정권은 그 가혹한 방식의 탄압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킹 전 특사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발의를 했고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예, 한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예.
한국 정부의 설명은 지금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로 자칫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동 제안국에서 2년 연속 빠진 거에 대해서 이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당사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하는 데에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제안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말하자면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런 굉장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주요 말하자면 정책 과제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안국에서 빠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어떻게 할 만한 일인데요. 이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장일치와 컨센서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유엔총회 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합니다. 대개 유엔총회 또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투표 방식입니다.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요구하는 국가가 나오면 표결을 통해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따로 표결을 요구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컨센서스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아까 소리에서 들어보셨지만 의장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컨센서스로 채택하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느냐 물어서 반대하는 나라가 없으면 그냥
예.
채택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하지만 만장일치는 모든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반면에 컨센서스는 개별 국가가 컨센서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다릅니다. 실제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보면 북한 또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뜻을 밝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반대해서는 아니고요. 다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나중에 그런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 과거에는 표결을 요청을 해서 그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서 채택하도록 했는데 2016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표결을 해도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다는 그냥 아무 표결 없이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약 1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최근에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높은 임상 효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 상황부터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5일까지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공식적 확진자는 없다는 상황이죠. 윤 기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은 북한 당국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면 이걸 토대로 세계보건기구가 공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여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도 물론 북한의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감염 의심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10월 달 중에도 수천 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중에 확진자는 여전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공식 감염자 없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물론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투명한 그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한에는 정확한 다른 경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 현황에 관한 북한 당국의 보고에 대해서 줄곧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이런 발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환경 또 정보 공개 투명성 부족 이런 것들을 들면서 북한 당국이 확진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코로나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지적을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예.
신종 코로나가 북한에 없다 이런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모든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정보원 또 방법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해마다 다양한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북한은 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접경국가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밀무역 등이 활발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국의 새 정권 출범을 전후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6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소식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고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가 홈런 기록을 세우고 재즈 음악의 선율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1920년대 이런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미국을 이끈 지도자는 켈빈 콜리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켈빈 콜리지는 전임 워런 하딩 대통령이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콜리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백악관 만찬에 참석한 여성 작가 도로시 파커. 켈빈 콜리지 대통령에게 다가가더니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 마디 이상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였다. 콜리지 대통령은 파커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 졌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네, 켈빈 콜리지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들으셨습니다. 콜리지 대통령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성격이라서 말 없는 캐리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이런 콜리지 대통령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케빈 콜리지는 1872년 7월 4일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독립기념일이 생일인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몇 년 뒤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무척 외롭게 자랐죠. 아버지와 둘만 남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돈독했습니다. 나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을 나온 뒤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방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켈빈 콜리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19개에 달하는 공직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튼시의 시의원에서부터 주의회 상하원을 거쳐서 부지사와 주지사를 지냈고요. 워런 하딩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지명되더니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켈빈 콜리지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에 경찰관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켈빈 콜리지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문서 보관 담당자인 줄리 바틀렛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The police for the city of Boston, state capital, they had been on
매사추세츠주 주도인 보스턴시 경찰이 파업을 했어요. 1919년에 경찰 노조와 보스턴시 정부가 경찰관의 봉급 인상 문제와 근무 조건을 놓고 협상을 했는데요. 콜리지 주지사는 처음에는 보스턴시 문제고 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자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자 주 방위군을 파견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파업을 해산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과 노조 입장을 동정하긴 했지만 경찰이 파업을 해서 공공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쿨리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요. 192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쿨리지를 워런 하딩의 부통령으로 지명한 겁니다.
1923년 8월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버몬트주의 아버지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3일 새벽 깊은 잠에 빠져있던 쿨리지 부통령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서부 여행 중이던 워런 하딩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쿨리지 부통령은 서둘러 양복을 차려입고 내려와 기자들을 맞았고 공증인 자격을 갖고 있던 아버지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His father then swears him in. The father's a state official.
당시 쿨리지의 아버지가 주정부 관리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워싱턴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워싱턴에 와서 다시 한번 연방정부 관리들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방정부 관리가 아니라 주정부 관리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 취임 선서를 다시 한번 한 거죠.
켈빈 콜리지가 미국 대통령을 지낸 1923년부터 1929년 초까지 미국은 한창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윳돈이 생긴 미국인들은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새로운 상품을 사들이면서 소비 생활을 즐겼고요.
Lindbergh successfully piloted the first solo transatlantic flight.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고 야구선수 베이비 루스는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면서 미국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And he's also reducing taxes for everyone.
쿨리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세금을 삭감하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예산 균형을 맞췄습니다. 국내 정책 면에서는 쿨리지 대통령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닦은 거죠. 또 좀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딩 대통령 정부의 부정부패를 정리했죠. 티팟돔 사건과 같은 하딩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이때 밝혀졌거든요. 쿨리지 대통령은 이런 부정사건과 관련이 없었지만 부정으로 물러난 장관들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등 정리를 해야 했고 또 사람들이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Country needs every ounce of its energy to restore itself.
쿨리지 대통령은 처음 라디오를 연설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를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또 자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과 언론에게 행정부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재임일수로 비교했을 때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For foreign policy, again, it's sort of we have a peacetime, so there's.
외교 정책 면에서는 역시 평화 시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국제연맹과 같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생각에 반대했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쿨리지 대통령의 외교 업적하면 1928년에 켈로그 브리앙 협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과 맺은 다자간 협정입니다. 국제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이던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이름을 따서 켈로그 브리앙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쿨리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쿠바를 방문했고요. 친한 친구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등 중남미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So just keep cool
and keep Coolidge in the White House. 워런 하딩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지은 쿨리지 대통령은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쿨리지 시대의 번영으로 알려진 1920년대 경제 호황이 계속되면서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공화당은 쿨리지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1927년 여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갑자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켈빈 쿨리지 기념 도서관의 줄리 바틀레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speculation as to that. He announces.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둘째 아들이 사망했고 쿨리지 대통령의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쿨리지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1909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쿨리지 대통령은 퇴임한 뒤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60살로 아직 창창한 나이였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1928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1929년 백악관을 떠났을 때 쿨리지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쿨리지 대통령의 순위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요. 쿨리지 대통령이 물러나고 몇 달 만에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경제와 대공황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케빈 쿨리지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뭘 외상으로 구입한다거나 신용거래를 한 일이 없는 사람이죠. 1920년대에는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하고 지금과 같은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 소비품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이런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쿨리지 대통령은 빚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또 작은 정부 정책을 폈기 때문에 농촌 지원 법안을 거부했는데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여러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쿨리지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이 부의 불균형한 분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을 현대로 이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도로를 건설하고 열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고속도로망을 확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쿨리지 대통령은 그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에서 주로 이동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빨라지고 있었죠. 쿨리지 대통령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건조한 유머 감각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 등 오늘은 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이 지난 8월 9일 부정선거와 그 이후 자행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루카셴코의 시위 진압의 주 목적이 시위대를 처벌하고 그들과 다른 잠재적인 시위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대와 야당 활동가, 언론인들에 대한 학대는 고문과 임의 구금,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저자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볼프랑 베네데크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안군의 진압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의 증거가 충분한 사례들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부재로 인해 처벌 또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논란 이후 대규모 시위가 벨라루스 전역에서 이어지며 26년간 통치한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는 선거 부정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부 국경을 부분 폐쇄하고 내무장관을 교체하며 보안당국에 시위 강경 진압을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벨라루스 국민들의 회복력과 존엄성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벨라루스 당국의 탄압을 멈추고 독립적인 참관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벨라루스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은 벨라루스 당국에 이 혼란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폭력을 끝내며 학대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